요한계시록 1장에서 25번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의 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산 말씀과 사람의 부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의 악한 마음.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항들을 다루고자 하는데,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의 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산 말씀과 사람의 부분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도 불신의 마음보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불신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면으로 말한다면 이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포기하시게 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어떤 죄들은 불신의 죄처럼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은 매우 악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사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길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신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의 행사와 다릅니다. 그의 행사는 그의 행동이며 그의 길은 그가 행사하심에 따른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지 그분의 행사를 알았지만 모세는 그분의 길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의 매일 아침 기적, 곧 만나를 보았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기적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온 세상의 신문에 공표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와 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모세와는 다르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행사만 보았을 뿐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음식과 물이 떨어졌을 때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셨을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기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비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밤 집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칠지 모르나 다음 날 아침에는 다시 주님에 대하여 원망스러워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신 분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원칙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능하시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악한 마음. 하나님은 사시고 신실하시지만 악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강퍅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악한 마음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며 많은 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고집이 세고 강퍅한 것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 곁길로 간 것이며 하나님의 길이나 원칙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마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속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은 항상 강퍅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퍅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위해 거듭거듭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결코 강퍅하게 되도록 허락하지 마옵소서. 불신. 악한 마음은 불신을 산출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가 아니라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서 판단함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변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변명은 얼마의 거짓을 포함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리를 따라 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거짓을 따라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그들에게는 족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백망장자가 당신에게 그가 서명을 한 만불짜리 수표를 준다 합시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백만장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만불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구두 한 켤레 살 돈도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그 백만장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한데 모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방문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은 백만 장자가 서명한 수표보다 더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했고 하나님의 길을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하신다면 어찌 당신의 말씀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땅에 얼마나 많은 거인들이 있는지를 주의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 좋은 땅이 악한 천사들로 충만한다 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논거, 곧 하나님의 길과 원칙과 신실함과 능력을 따른 논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으며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며 그들이 우리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논리요 천연적인 관념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염두에 두거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뢰하지 않은 추리적 논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종류의 논리에 대항하여 섰으며 사람들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존귀를 돌렸으며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으며 우리의 불신보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신은 불순종과 완고함과 거역과 경록해함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사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3장 12절에서 떨어진다고 번역된 단어는 또한 벗어남, 이탈됨, 분리됨, 멀리 떨어져 나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시고 신실하시지만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벗어났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의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안식을 놓쳤고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으며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악한 마음의 불신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되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이나 그분의 원칙을 거슬러 아무것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는 정도까지 결코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언하여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완전히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있었으며 시편 95편에 기록된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이라는 작은 단어가 하늘의 넓은 창문을 엽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경노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축복의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얼마를 기다린 후 그분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충고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창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날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안식의 축복은 그들의 마음의 강퍅함으로 인하여 보류되었으며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날 다시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은 오랜 후에 다윗에게 말씀하심으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말라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믿는 이들 곧 그들의 마음이 강퍅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쓰인 것입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또 다른 날, 곧 시편 95편에서 오늘날이라고 부른 날에 살고 있다.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회로 오늘을 잡으라. 그분의 음성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나으며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약속된 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라. 만일 우리가 교회의 날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며 안식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말씀 시편 95편에 대하여 많이 말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4장 12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사고와 의도를 분별할 수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시작에 있는 이는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구절을 연결합니다. 왜 저자는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합니까? 왜냐하면 시편 95편에 있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분별할 수 있도록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예리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없으며 단지 흑백의 문자만을 만질 뿐입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문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단지 흑백의 문자를 접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접촉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영으로부터 혼을 분리해낼 때 그것을 압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희 히브리 형제들은 구약을 소중히 여기며 특히 시편을 소중히 여긴다. 시편 중 하나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한다. 너희는 이 구절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거듭거듭 읽었다. 지금 나는 너희와 말하는 근거로 이 시편을 이용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며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분리해낼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지를 안다. 그것은 너희의 혼이 너희의 영과 섞여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고요한 때 깊은 속에서 너희의 영은 너희에게 계속하여 오늘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는 너희의 영 안에서 이것에 대하여 매우 분명할지 모르나 너희는 너희의 영으로부터 너희의 혼으로 돌이켰다. 너희의 혼 안의 생각은 방황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너희의 혼으로 하여금 방황하게 한다. 너희의 혼과 영이 함께 혼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사신 말씀을 인용했다. 이것은 너희의 혼합된 것을 찔러 쪼갤 것이며 너희의 혼으로부터 너희의 영을 분리할 것이며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혼 안에서 방랑해서는 안 되며 너희의 혼에서 너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고려하고 이야기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라. 너희가 더욱더 이야기하고 주저할수록 너희는 더욱더 너희의 방황하는 생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런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 의해 사로잡혔으며 우리의 영 깊은 속에서는 무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의 생각은 방황하기 시작했으며 스스로 묻기를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 영적인 거인들은 그것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의 영향 아래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고요한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솟아오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은 옳은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잠을 잘 자거나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분별하여 무엇이 우리의 영이었으며 무엇이 우리의 혼이었는지를 계시하는 날에야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찔러야 하며 혼과 영의 모든 혼합을 분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 있기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찔리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파리잡이 끈끈이처럼 끈적거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에 달라붙기란 쉬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말씀의 찌름과 분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교회 생활 안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체험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후에도 종종 체험합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의 영은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또한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너 자신을 교회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끈끈한 혼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조심해야 돼, 교회의 말을 너무 듣지 말아라, 모든 인도하는 형제들도 다른 이들처럼 실수를 한다, 모 형제를 봐라, 그는 절대로 좋지는 않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활동할 때 우리는 즉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 말씀의 찌름으로 오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방황하는 생각으로부터 구출됨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아있고 힘을 주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단지 인쇄된 책으로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산 방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사신 하나님의 흘러넘침. 하나님의 사신 말씀은 사신 하나님의 흘러넘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흐르며 하나님의 빛과 함께 흐르며 심지어 하나님 자신과 함께 흐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흘러넘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과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옵니다. 살아있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흘러넘침이기 때문에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온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닌 영이요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음. 하나님의 사신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운동력이 있어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영어용으로는 힘이 넘치는 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힘을 주는 또는 활기가 넘치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신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힘을 줍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함.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존재를 찔러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으로부터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많은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합된 뜻을 분별합니다. 모든 생각이 지옥으로부터 왔다거나 모든 의도가 좌우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은 하늘로부터 오며 어떤 의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 안에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여 어느 것이 자아를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예리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머문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생각과 사탄에게 속한 의도를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부분들. 이제 우리는 사람의 각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과 사람의 부분들이라는 소책자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몸. 우리의 몸은 물질적인 세상을 접촉하는 우리의 밖의 기관입니다. 그것은 몸의 부분들로 구성되며 4장 12절에서 관절과 골수로 표시되었습니다. 혼. 혼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6절과 누가복음 9장 25절을 비교함으로 입증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재혼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버림을 당하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 바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임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됩니다. 잠언 2장 10절은 혼이 지식을 필요로 함을 암시합니다. 지식은 생각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이 혼의 한 부분임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은 혼이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은 생각의 기능이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이 혼의 한 부분임을 입증합니다. 시편 13편 2절은 혼이 고려하고 경영하는 것, 즉 생각에 관련된 것임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은 기억하는 것이 혼에 속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우리들은 혼 안에는 알고 고려하고 기억하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입니다. 혼의 두 번째 부분은 의지입니다. 욥기 7장 15절은 혼이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선택은 일종의 의지의 활동에 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욥기 6장 7절은 혼이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은 모두 의지의 기능입니다. 역대상 22장 19절은 너희 혼을 고정하여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듯이 우리는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혼을 고정합니다. 이것은 물론 혼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지가 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2절과 41편 2절, 에스겔서 16장 27절은 히브리어로 혼을 의지로 번역했습니다. 시편 기자에 의해 행해진 나를 원수의 의지에 넘기지 마소서라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본래 나를 원수의 혼에 넘기지 마소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혼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입증합니다. 감정은 혼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감정에는 많은 방면들, 곧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계된 것은 사무엘상 18장 1절과 아가서 1장 7절, 시편 42편 1절에서 발견됩니다. 이 구절들은 사랑이 무언가 혼안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혼안에는 감정과 같은 기관 또는 기능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에 관하여 우리는 사무엘하 5장 8절과 시편 107편 18절과 에스겔서 36장 5절을 들 수 있습니다. 감정의 한 요소인 기쁨은 또한 혼의 한 부분으로서 이사야서 61장 10절과 시편 86편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또 다른 표현인 슬픔에 대한 것은 사무엘상 30장 6절과 사사기 10장 16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혼의 세 부분들을 확증하기 위한 근거를 확립합니다. 생각은 인도하는 부분이며 의지와 감정은 그 뒤를 따릅니다. 영, 몸이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기 위한 우리의 밖의 기관인데 비해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한 우리의 내적 기관입니다. 우리는 두 기관, 즉 밖의 몸과 안의 영을 가진 하나의 존재, 곧 혼입니다. 영은 세 부분 또는 기능으로서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구성된 완전한 단위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양심의 기능은 틀린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알며 정죄하거나 의롭다 합니다. 또한 교통을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교통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감을 이해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직감은 직접적인 느낌이나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이치나 환경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그와 같은 직접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직감은 하나님께 속한 직접적인 느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접적인 지식입니다. 따라서 영은 양심과 교통과 직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 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로마서 9장 1절과 8장 16절을 비교함으로 입증됩니다. 한편으로 성령은 영과 더불어 증거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합니다. 이것은 양심이 우리의 영의 기능이니 틀림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은 내 안에 바른 영, 곧 영이 올바른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틀린 것과 옳은 것을 아는 것은 양심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 또한 양심이 영 안에 있음을 입증합니다. 교통이 영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서 예배의 기능과 교통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입증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통을 위한 기관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입증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은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고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접촉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 안에 있는 하나의 기능임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통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통은 영 안에 있습니다. 직감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영이 혼이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무엇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입증합니다. 우리의 혼은 이치와 환경적인 체험에 의해서 무언가를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영은 이러한 것들이 없이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느낌은 직감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주님은 그의 영 안에서 아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아는 것은 이치에 근거한 것이 아닌 직접적인 분별함의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감, 곧 우리 영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과 교통과 직감이 사람의 영의 세 부분이라고 말하기 위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영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혼에서 머뭇거리며 방황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 그들의 영 안으로 나아갈 것을 충고했습니다. 마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접속하는 기관인데 비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접속하고 받아들이고 담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마음은 혼과 영에 추가된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 혼의 모든 부분에 영의 첫 번째 부분인 양심을 더한 구성체입니다. 그것은 양심과 사고를 위한 생각과 의도를 위한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됩니다. 사람은 그의 전 존재 안에 세 부분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네 번째 분리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이 마음을 구성한다고 말하기 위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창세기 6장 5절은 마음의 사고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고는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은 마음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의지가 마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마음의 목적함 또는 마음 안에서 목적함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목적함은 의지의 한 기능이며 의지는 또한 마음의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마음의 의도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의도는 의지에 속한 목적함과 일치합니다. 이것 또한 의지가 마음의 부분임을 입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은 마음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혼 안에 있는 감정의 한 요소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감정 또한 마음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슬픔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감정이 마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마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뿌림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요한일서 3장 20절 또한 이것을 입증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양심이 의심할 바 없이 마음의 한 부분임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의 세 부분과 영의 첫 번째 부분이 마음을 구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습니다. 사람의 세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세 부분과 일치함. 사람의 세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세 부분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나 장막은 세 부분, 즉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바깥마당과 일치하며 어느 정도 내적인 우리의 혼은 성소와 일치하며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속부분인 지성소와 일치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사고가 있는 생각과 의도가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사고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의도는 사고를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사신 말씀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사고와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의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용한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히브리 믿는 이들의 사고와 의도를 들춰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히브리서의 저자가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신 말씀이 우리를 찌르며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하며 우리 마음의 사고와 의도를 분별한다고 말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혼 안에서 방황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영을 소홀히 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안의 문제이지 우리 혼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며 땅에 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것들은 물질적인 몸에 속한 것이며 생각에 속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종교인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의 사고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신약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은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는 땅 위의 여러 곳을 정신적으로 방문할지 모르나 하늘에 속한 것들은 접촉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접촉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집회 가운데서 외치는 것을 비평하지만 이것을 체험한 우리는 우리가 왜 외치는지를 압니다. 만일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단지 잠깐 동안 외치고 나면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영으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나는 쉽게 흥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때 나는 외쳐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만일 내가 외치지 않는다면 나는 자아의 깊은 지하 감옥이나 추론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귀적인 추론을 멈출 수 있습니까? 주님을 외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을 해방함으로 써입니다. 때로는 잠자기가 어려울 때 조용하게 외치면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 곧 잠들게 됩니다. 하늘을 접촉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외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하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인 교회를 갖습니다. 베델이 있는 곳마다 땅에서 하늘을 연결하며 하늘을 땅으로 이끄는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의 대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처럼 놀라운 광경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입니다. 오늘날 하늘의 대문은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은 하늘의 대문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 안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집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하늘의 대문이 있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전염병균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병균들로부터 피난처를 갖고 있으니 곧 우리의 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은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 곧 높은 요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대로 교회 생활은 우리의 피난처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바다 위에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폭풍을 피할 수 있으며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영으로 돌이킴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풍문들과 소극적인 이야기들을 잘 견딜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집과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가 있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감에 의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병원입니다. 병원 안에서 모든 병균들은 죽고 모든 것들은 청결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모든 마귀적인 세균들은 죽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은 매우 건강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소극적인 사상으로 감염되어 당신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병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영으로 돌이킨다면 그 세균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당신은 건강하게 될 것이며 교회 생활 안에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히브리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혼으로부터 너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산 말씀에 의해 영으로 돌이킨다면 너희는 건강하게 될 것이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혼안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영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일단 너희가 영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게 될 것이며 하늘의 대문에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편에서의 상당한 체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필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신 말씀과 혼과 영의 분리에 대하여 언급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나의 체험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가질 때마다 그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 안에 사고에 기인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찌르고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하는 사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적인 혼과 함께 서지 않을 것이며 하늘에 속한 영과 함께 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즉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로나 어떤 형제나 자매를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며 그들은 자격이 없고 너무 강하거나 너무 격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사고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찌르며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하는 사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귀적인 생각이 드러날 때 우리는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영 안에서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그들 중 아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은 오직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으로부터 혼을 분리하기 위한 사신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이것이 오늘날의 안식의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이것이 안식 안에 남아있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안식을 깨는 것은 교회 생활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저버린 사람들은 오늘날의 안식을 떠난 것이며 교회 밖에는 쉼이 없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안식의 쉼을 누리는 것은 영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4장 12절이 히브리서의 그 부분에 위치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말씀 외에 우리 마음의 사고와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신 말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옳고 전적으로 회복을 이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을 찌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의도가 전적으로 이기적이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사고와 의도를 분별하는 사신 말씀이 없이는 교회의 안식 안에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안식은 하나님의 사신 말씀의 찌름과 분리함과 분별함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며 그 안식에 남아있게 되며 그 안식을 지키게 됩니다.